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1월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2012년도가 시작되었고 또 명절도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달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며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끄시오니 그 이끄심에 우리가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항하지도 거부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가라 하는 곳에 가며 또 하라 하는 것을 하고 또 들으라 하는 것을 들어 정말로 그것을 통해 새로워지고 강하여지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60년대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유명한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그러한 연설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연설만 멋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에 끼친 영향력이 그 50, 60년대 인종차별로 미국 사회가 늘 충돌과 마찰과 그리고 그것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그가 이제 생일이 1월 15일인데 그 생일에 가장 가까운 1월 세 번째 월요일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이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2세인데 이 사람의 그 휴일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으며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다 이 사람을 그 꿈과 그리고 그 비전과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어떤 꿈과도 사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꿈,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싶습니다. 라는 꿈, 누구나 다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런 꿈은 그 꿈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하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꿈에. 나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나눌 수도 없어요. 심지어 말도 못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일 큰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겠어요? 나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그 자신을 위한,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꿈이 좀 더 커진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꿈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들어가는 거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친척이 들어오겠어요? 명절 때 이제 다들 모여서 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뭐 우리의 뭐 형이, 동생이, 누나가 혹은 오빠가 우리 가족 잘 되는 꿈을 갖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꿈엔 그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좀 더 커져서 우리 친척,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 또 우리 그 자녀의 손자, 우리 이 친척이 누릴 수 있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꿈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친척들이 그 꿈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꾼 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꿨던 꿈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자유롭게 거하고, 그가 꾼 꿈은 인종차별이 없는, 누구나 미국이라는 사회에 들어가서 차별 대우받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니 그 꿈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지금도 뭐 우리 자녀 중에 미국에 보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차별 대우받지 않고, 인종차별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저희도 그래서 진의를 났어요. 그 차별 대우가 없어서 거기서 공짜로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빈민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꿈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꿈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 지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누구나 이 꿈에 동참하면 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꿈을 갖는다면 그 꿈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 그런 놀라운 꿈, 그런 원대한 꿈, 그런 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어서 그런 꿈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2세인데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이 아버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고 왔던 그 꿈을 그 아들, 이 사람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받아서 그 꿈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도 하고. 그러니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꿈을 주시고 가장 진지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유익된 그러한 비전을 또 품게 하시고 그것을 또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러한 꿈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그 민족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강하게, 내 마음을 담대하게.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네가 이 땅을 얻게 되리라가 아니고, 너는 이 백성으로, 네가 다스리는 이 백성으로 이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그 꿈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족히 400만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원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호수아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뭘 듣고 계시냐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쇼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까? 계속 울고 웃고 혹은 뭐 깨닫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꿈을 말씀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넓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은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 그 5, 60년대 사회도 그 촉발된 사건이 뭐였냐 하면 백인이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흑인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에게 이 백인이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이 흑인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흑인을 체포했습니다. 법이 어긋난다고. 법이 뭐냐 하면 흑인은 일어나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인종차별을 우리가 철폐합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앉아있을 수 있게 합시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건 또 여자건 노약자건 누구나 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아시아계건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백인의 그 우월한 지위와 그리고 그 세력으로 인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사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하시니까 결국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날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그리고 더 큰 압박과 그리고 강제와 그리고 괴롭힘의 사회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사회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한다면 옆에 누가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 누가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딱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꿈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사고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민족을 이 세계를 우리도 바꾸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개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그 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택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꿈이. 좀 더 앞서 가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꿈이 나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했던 그 상황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쳐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12명, 아주 젊디 젊은 사람, 아주 팔팔한 사람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대한 자손이 있습니다. 여기는 키가 큽니다. 아낙 자손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찌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은 좋지만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중에 두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온 회중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원로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자고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얼마가 됐겠어요? 그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에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가 30대였다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공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애굽이 더 좋아 보였어요. 가나안에서의 싸움보다, 가나안에서의 전쟁물을 치르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냥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르짖었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 꿈이 꺾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또한 이 꿈에 동참하지 않았던 모든 그 윗대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 죽게 하셨어요. 꿈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에 이 이야기에 이 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도 죽고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이 뭔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꿈을 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만드셔서 다시 내려주신 것이 이제 네가 이 땅을 너희 백성들이 거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애초에 꿈이 있었던, 애초에 소원이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니 다시 세우셔서 이제 다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제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으로 완성시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다 꿈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 가정을 세우고 싶은 꿈,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꿈, 누군가를 돕고 싶은 꿈, 그런 꿈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을 턱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구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주님의 꿈에 대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꿈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큰 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보다 더 큰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혹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신 것은 다 감당할 만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꿈에 대하여 내가 정말 전쟁을 수행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땅 필요 없어요. 요즘 땅 세금도 많이 내고요. 관리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되고요. 아유, 전 땅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부모에게 약속한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러면 감사하지만 아유, 전 싫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요. 어떤 분은 돈이 많이 장사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 세기가 싫은 거예요. 돈 세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돈 없는 게 편해요. 아니 주님 그거는 너무 많은 건 안 됩니다. 적절히 주셔야지 너무 많으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 아파요, 하나님. 신방 다녀야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또 예배 출석해야죠. 머리 아파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딱 여기가 좋아요. 너무 많은 거, 복잡한 거. 내가 또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뭐 집사가 돼야 되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냥 저는 평신도가 좋아요. 평신도. 아무 부담 없는 평신도가 좋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그 꿈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높여주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너를 승진시켜주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히 승진만 하면 머리 아파요. 학교에서 내가 너를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겠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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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자꾸 주목받고 저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더 주겠다. 아니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불편해요. 지금 딱 한 명이 좋게요. 뭐 두 명이 좋게요. 내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겠다. 뭐 살을 빼주겠다. 혹은 키가 더 크게 해주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다 거부한다면 그 거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 원하는 구석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꿈을 거절했는지 거부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더 원했던 것은 안락한 땅이었지 전쟁이 아니었다. 안락한 땅은 좋아요. 가나안 땅, 아무도 없는 땅, 그저 평지, 아무도 없는 땅, 산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녹지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돼 있고 대신 아무도 없어야 돼. 누가 있으면 안 돼. 누가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이건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원했던 건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부추와 애굽에서의 먹던 고기와 애굽에서의 그 이 바로가 탁 보호해 줄 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그 안락함.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딱 덮고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그 편안함.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게 살아왔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는 미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원했던 건 예전에 했던 과거입니다. 그 과거의 쾌락과 과거의 유익과 과거의 편안함과 혹은 과거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 그걸 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전에 뭘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공부를 얼마나 했었는데, 혹은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참 어땠는데, 그런 상황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현재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모세를 이어 광야 생활에서 그는 2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현재 안주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전세 살면 돼요. 이렇게 그저 만년 과장으로 만년 대리로 살면 돼요. 혹은 만년 뭐 새빵살이 하면 돼요. 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현재 안주함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어떤 장밋빛 환상, 미래의 어떤 대단한 꿈, 미래의 어떤 가능성 있는 어떤 결과, 그걸 바라본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반대로, 만약에 정반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딱 100명만 섬겨라, 딱 50명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게 비전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주님 저는 싫어요. 이렇게만 이렇게 있는 거 싫어요. 저는 더 발전되고 싶어요. 발전된 교회를 찾아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만 살아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현재에서 흔들리지 않고 3대째 가업으로 내려온 일을 계속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달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또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너무 작아서 또 못할 것 같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 꿈이 아주 환상과 신기루와 좋은 결과를 주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또 그것이 너무 소심한 것이라고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고 따르고 또 그것에 자기의 혼인생을 걸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9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음성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게 예전의 꿈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이 비록 어렵더라도 여호수아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걸 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것이라도 하는 그런 열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그것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온 민족을 위해 섬기는 건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을 섬기는 건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이 되어가고 이제 이 13년째도 이제 1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나가고 참 안타까워요.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들어오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갑니까? 근데 나가는 이유도 안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사해서 나가고 결혼해서 나가고 또 우리 김범준 선생님도 또 사역해서 나가고 잡을 수가 없는 이유들로 사람들은 나가요. 그러면 뭔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면 또 누가 또 들어와요. 또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쌓이지는 않고 흘러가기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더 답답해요. 예?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걸 그만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제가 다른 교회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자금은 작은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따르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제 여러 목사님을 만나보면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 왜 시골에서 나오지요? 왜 시골과 목회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섬기는 목사님. 왜 장애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그냥 뭐 운전기사라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그 이 세력 많고 아주 텃세 부리는 장로님 사이에서 왜 그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멱살도 잡히고 때로는 예? 당회장실에 욕도 쓰여져 있고 왜 그걸 견디고 계십니까? 그냥 그만두고 나오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이고 그게 바늘방석 같아도 그게 가시방석 같아도 그걸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환상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갖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어머니가 꿋꿋이 붙어 있어서 애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힘들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가 나중에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아니오잖아요. 하나님의 꿈,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싫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도 있고 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도 제가 좀 연약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이.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과정은 복잡해요.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해서 내가 정말 편할까? 그걸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해서 내가 뭐 내 경력에 뭔가 흠이 되진 않을까? 내가 내 토요일을, 내가 내 금요일을, 내가 내 월요일을, 내가 내 주일을, 오후를, 오전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 그와 함께 내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더 사릴 때, 내가 더 바보짓을 할 때, 내가 더 어리버리하고 싶을 때, 나는 진짜 더 어리버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 내 능력은 더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에이, 괜히 이렇다가 괜히 욕먹는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괜히 아무것도 못한다. 괜히 비난만 받는다 하고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내 꿈도 사라지는 거예요.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전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내 꿈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꿈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주시는 그 꿈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는 1944년 양평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에 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모친과 누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자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그 인생이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신앙과 굳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서울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선교사님의 어떤 후원과 혹은 어떤 지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본인의 결심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한국에 살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장님인데 부모도 없는데 미국에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어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상원이 은준을 하는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명칭이 장애위원회,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공한 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으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출신인데 특별보좌관이 된 거예요. 큰아들은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됐고 또 아주 이 촉망받는 그런 유명한 의사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하버드대를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썼는데 이 에세이의 내용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며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으며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인생은 고달프다. 인생은 몸살이는 게 최고야. 인생은 이제 나 하나 몸보신하는 게 다야.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아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는 세계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백악관에도 들어갈 수 있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내 인생은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스스로를 좀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도 맹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갔던 이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세계를 보는지, 어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꿈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여러분 자녀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저 날마다 방에서 뒹구는 사람? 잠만 자는 사람? 혹은 그저 집안일만 그냥 하느라 정신없는 사람? TV만 보고 있는 사람? 책만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은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전에는 내 신앙 수준이 늘 부족하지만 한번 해봐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학업에서도 내가 그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수준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부르신 귀한 부르심, 그 부르심. 여러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 전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싫어했고 늘 거부했고 늘 몸을 사렸고 몸이 아파 몸이 바빠 몸이 힘들어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옛 일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까? 예전의 그 노예 생활로, 예전의 그 종살이로 얼마나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에 그 가치를 높게 높게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월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이러한 삶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이 다 이룰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꿈이 완성될 때 저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2장 혹시 부르겠습니다.